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0장. 제가 너무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감격해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합본을 의미합니다. 5세기에 신약 성경이 결정되면서 경전의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된 명칭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이란 말은 옛 계약이라는 의미의 한자어이며, 또 신약이란 말은 새 계약이라는 의미의 한자어입니다. 두 단어 모두 약속을 뜻하는 맺을 약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약속이란 나 아닌 다른 대상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누가 제안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약속한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약속의 이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약속에는 제한이 있고, 또 사람이 한 약속에는 유한한 상황들이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그 약속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어떤 시간과 공간,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속성 안에서 영원하게 지속되는 불변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곧 전능하시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사야가 한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일들이 일어나기 최소한 100년에서 150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이었고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역사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우리의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이 영원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사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우시아 왕 통치 말기에 예언사역을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예언사역을 계속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구전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굉장히 악한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질당해 생을 마쳤다라는 그런 유대의 전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유다가 그 징벌의 시기를 넘어 또 새롭게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찾아보니까요. 그 본문의 소제목으로 희망의 말씀이라는 소주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그런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왕처럼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강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사울을 시작으로 인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었고 또 영적이며 도덕적인 타락은 해를 갈수록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상을, 사람을 숭배하던 패역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 징계 시대는 막을 내렸고 하나님의 용서 속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범했을 때에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멸망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유다가 끝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을 뿐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채찍질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그들의 영혼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또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책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는 법은 없으십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인이 자신의 젖먹이를 잊지 않듯이 또 여인이 자신의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김같이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여 바벨론의 포로와도 같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징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징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회복의 전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그런 교우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죄악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 그렇구나. 바로 이 징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표징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구나 라고 확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충만함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척박한 인생의 날들로부터 하나님 저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세기 수도사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들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요리한 음식은, 식물은 절대로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잠들지 않게 하려고 아주 뾰족한 바위에 서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것도 모자라 어떤 수도사들은 자신의 육체를 일부러 더러워지게 내버려 두어서 걸을 때마다 몸에서 뭐 같은 게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행위들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 하나님을 맞이할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우리는, 아직도 죄와 허물 가운데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그 힘은 바로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 당신이 옳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는 죄로 인해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주님,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양에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맨날 맨날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죄는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라고 자백하지만 매번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주님, 저는 수치심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것은 모두 잊혀진 바 되었다. 너는 깨끗게 되었으니 다시 시작해라.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자유를 느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한국어로 한다면 할렐루야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나절도 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동일한 죄의 유혹을 받게 되었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게 바로 오늘 아침이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죄를 졌기 때문에 도대체 면목이 서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속에 죄책감이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사람이 겨우 입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 죄 말입니다, 하나님. 바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것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기억하고 있지 않단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며 또 고대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두 번째 행위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것도 아닌 어디에서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에는 길이 있을까요?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 여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막에는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더라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지요? 모래가 그 발자취를 덮어버립니다. 또한 사막의 여행자들을 안내하는 안내자들이 표지판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불어 표지판이 쓰러지고 또 부는 모래 위에 덮이게 된다면 또 길은 없어지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이 없고 길도 내기 힘든 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막에 길을 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막 같은 우리의 심령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해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관련하여 오늘 4절 본문의 말씀이 평탄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에서 골짜기는 이렇게 움푹 패인 그런 지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을 지칭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정말 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에 허물 가운데에 푹 빠져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골짜기가 도드어진다라는 이 의미는 그 죄와 허물의 구렁텅이, 그 죄악의 자리를 해치고 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리로 이동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가 체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동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래서 우리의 어그러진 깊이 패여있는 심령의 골짜기들을 평탄하게 메우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평탄화 작업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과 언덕은 우리의 교만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한 심령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진다.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자리에 나를 세웠던 그 교만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의 심령을 낮추는 겸비함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의 심령의 일터의 가정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39절 말씀입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만약 우리가 교만한 나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이 겸비함의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압박과 재난과 우환이라는 외적인 상황들을 통해 우리의 교만한 심령을 낮추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두 번째 우리 심령의 평탄화 작업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평탄화 작업은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르지 않은 곳은 가파르고 또 언덕이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진 뜻인데요. 특별히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이 없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지니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청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큰 복을 누린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짓되고 진실된 청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은 바로 이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험한 곳은 앞선 골짜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골짜기 아래에 있는 울긋불긋 튀어나와 있는 그런 비옥한 땅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목축과 농사에 적합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개간하고 일구었을 때에 비로소 목축과 농사에 적합한 땅으로 변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땅은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좋은 마음의 밭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밭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밭을 유지하는 평탄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고 진실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의 교만한 심령을 낮추는 작업,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거짓된 마음, 죄악된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죄악을 자백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 깨끗함 속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있을 때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그 영광,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한 공동체에게는 부여된 사명이 있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회복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한편으로 경험하는 공동체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요 또 직무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아마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1988년 그 탈옥수지요 신창원이 인질극을 벌이던 중에 외친 말입니다. 당시 이 신창원은 500만 원을 훔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한편으로 600억을 횡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님과 같은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의 형량이 단지 500만 원밖에 훔치지 않은 자신의 형량보다 훨씬 낮다는 불만을 토로한 말이 바로 유전무죄, 유전무죄라는 뜻입니다. 곧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이 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없던 죄도 죄가 있게 된다. 이런 뼈아픈 외침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우리 전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전 유죄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돈 전자를 뭘로 바꿀까요? 전도 전자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무전 유죄, 전도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정말 기쁨의 소식으로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미미 체험한 우리라면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던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여호와람 시대에 그 아람 왕이 쳐들어왔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됐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힘들어졌냐면 나귀 머리가 하나에 은 80세겔, 느낌이 안 오시죠? 그 요즘에 단 그 화폐로 환원을 한다면 은 한 세겔이 당시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치면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다 하면 은 한 세겔이 얼마일까요?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은 80세겔이면 20만 원 곱하기 80이면 무려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비둘기똥 4분의 1이 은 5세겔, 100만 원에 거래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십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마리아 군들이, 아람왕 군대들이 물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성문 어귀에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역시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람왕 군대가 퇴각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명이서 회의를 합니다. 성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굶어 죽을 거요. 바깥에 있어도 어차피 죽을 상황이니 일단 모르겠다. 차라리 아람왕 군대에게 찾아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람왕의 군대를 다 퇴각시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영에 들어갔는데 개미 한 마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진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맛있는 음식들을 다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채우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눈이 보이면 예, 돈이 되고 값어치 나가는 것들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진영 안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은과 금, 귀중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와서 어디다 묻어두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만 할까요? 예, 또 하는 거죠. 또 들어가서 묻는 중에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 이거 이러다간 우리가 벌받겠다.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도 모르고 저렇게 처절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정말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이 있습니다. 아람왕 군대가 모두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 속에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접한 아름다운 소식,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임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다면 마치 아까 전에 그 귀중한 물품을 숨기면서 자신들끼리만 그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했던 네병의 문둥병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구원의 이 메시지를 왜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수수방관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 전파에 대한 동기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전함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표징으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그 직무를 할 때 그 모습이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앞에 침묵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요인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잘 모르거나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십자가상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그 주님께 전가하심으로 그 주님의 죽으심 속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부분과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에 얽매이는 사단의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인지와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명 앞에 주춤하고 또 그 일을 수수방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도 포함이 되는데요. 복음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는 영광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자기 부인의 삶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와는 반대되는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 전파에 어쩌면 장애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어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담겨있는 그 복음을 전하기라도 하면 대답은 너나 잘해,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 부모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미 알고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걸어갈 때 분명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또 전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중한 사역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지식 온전하게 바르게 축적해 나아가며 또한 그 복음을 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꾸어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힘써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써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외칠 때에 비로소 우리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이 땅 위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